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가운 토요일 새벽 공기를 뚫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장에서 우리는 심혈을 기울인 성전 봉헌을 마치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 앞에 예배하러 온 것만으로도 처음부터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성전으로 기도하러 달려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본당 가운데 가득하셔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 하나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져온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들 얼마나 기뻐서 자발적으로 많이 바쳤는지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배는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라 드림으로써 완성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베스트를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드릴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병행구절, 어저께 본문과 이 병행구절인 역대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린 직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희생 제물을 태웠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령의 불을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영광을 타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결론은 축복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 개인의 축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변인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생산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퍼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원수의 저주와 재앙이 맥을 못 쓰고 물러가게 됩니다. 못된 원수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막 불덩어리들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원수의 공격들이 아무 힘을 못 쓰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가라 폭포 앞에 와가지고 막 그 폭포를 꺼버리겠다고 누가 계속 그냥 불덩어리들을 던져봤자 그게 던지는 사람만 바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의 축복의 나야가라 폭포가 우리를 막 휘어싸고 있는데 어떤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닿겠습니까? 주님의 영광 속에 임하는 축복은 그런 영적인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부터 특히 어제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가득가득 덮고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구멍들을 다 메우시면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새 15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브레이크드루를 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기도가 이제 힘이 든 게 아니라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폭포수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몸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이제부터 불같이 더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전에도 오신 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평생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기쁨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위로 오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꾸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다 이루어줄 비서 같은 존재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과 사랑의 양날개를 펴고 오십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제 본문 성정 그 봉헌식이 마무리된 그 열왕기상 8장 본문에 바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성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오신 때는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왕 그 솔로몬의 왕궁 건축하기까지를 다 마친 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지 무려 1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는 20여 년이 지난 뒤였고 성전 봉헌한 지는 13년이 지난 때였어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3년이라는 갭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처음 오셨을 때는 솔로몬이 20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지혜의 힘으로 솔로몬은 순식간에 백성들로부터 왕의 권위를 인정받았고 나라를 정말 잘 운영해서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부강한 나라로 국정을 단단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솔로몬은 옛날에 두렵고 떨리던 마음보다는 이미 성공의 절정을 구가하는 노련한 40대 중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군사력도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다 이루었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말 한번 하고 살아왔으면 좋겠죠.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돈도 벌 수 있을 만큼 벌었고 명예도 할 수 있을 만큼 했고 높은 자리도 갈 수 있을 만큼 가봤고 자식들도 다 잘 되었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절정의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딱 감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이제 노련한 왕이 된 솔로몬은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원하셨습니다. 마음에 도모했던 모든 꿈을 이루고 나라가 풍성해지고 국력이 최고로 오른 상태에서 솔로몬이 차츰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런 조짐이 사방에서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때 나타나셔서 일종의 따끔한 영적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영적으로는 더 안전한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푸른 초장에 갔을 때, 너무 잘 나갈 때에는 영적으로 위험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처음의 겸손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던 때의 그 순수한 열정을 축복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기도와 간구는 13년 전에 성전 봉헌하던 때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솔로몬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너무 마음에 드셔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첫사랑의 열정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능력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때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서 흘리던 그 눈물을, 야곱의 돌베개 베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잡던 그 겸손을, 그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첫사랑의 기도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무조건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 축복의 약속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으로 솔로몬에게 다윗의 온전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은 다윗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다윗의 축복을 원한다면 다윗의 순종을 평생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네 영광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순종이 같이 물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꾸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순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축복의 그 수도 꼭지를 우리가 잠그고 있으면서, 불순종으로 잠그고 있으면서 자꾸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강물을 흘려 보냈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그 축복의 강물을 끌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순종의 영까지도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얻을 때 그 산을 잘 아는 전문 등산 가이드를 만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말을 순종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거든요. 그 전문 등산 가이드 말을 순종해야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텝 바이 스텝 매일 순종해야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북한이 항상 자기 나라 곳곳에 써붙이고 있는 말이 있어요. 강성대국을 이루겠다. 강성대국을 이루겠다. 그래서 모든 핵무기 개발할 때마다 강성대군, 그거는 자기가 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악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핵을 개발했다고 해서 강성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성하다는 것은 strength to go in and take over the land, 즉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가질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지만 무서운 민족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족속들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군 총사령관 여호수아도 일단 여리고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웠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첫째, 능력이 떠날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성경 정전에 들어가서 예배 요식 행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온갖 저주가 다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다 될 것이다 라는 게 얼마나 험한 말인지를 6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8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앞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 무섭죠. 하나님께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큰 교회 부흥을 이뤘던 유럽과 북미의 그 엄청난 교회 성전들이 텅텅 비어버린,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술집으로 팔려보기도 한 그 비참한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3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6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 저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20여 년 전에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비해서 지금 40대 중반이 된 솔로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진 거예요. 이때부터 슬슬 우상 숭배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의 절정에 있는 솔로몬에게 이토록 무서운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책을 지금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려서 이렇게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세속화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돌아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어쩌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방자함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이룬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주신 그 경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각성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